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새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소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내부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어제 첫 경선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두 번째 지역 경선에서도 그 바람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준 기자. 두 번째 지역 경선 결과 혹시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현장 연설회가 진행 중입니다. 5분쯤 뒤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 연설회는 오늘 아침 제주 지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고, 박용진, 강원식 후보는 책임론과 새 인물론을 앞세우며 1위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이 후보가 74.8%의 득표율, 그러니까 2위인 박용진 후보와 50%가 넘는 격차를 벌렸는데, 오늘 경선 결과는 40분쯤 뒤에 발표됩니다.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서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흐름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연설에서 강조한 게 통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인천 연설 첫머리도 통합이었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 연설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모두를 포용하고 가는 탑독 전략, 그러니까 1등 전략으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2, 3위 후보들은 빨간불을 켜졌을 텐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당헌 80조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가 된 사람은 직무가 전지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해당 조항이 이 후보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 개정 운동에 나섰고, 전당준비위원회에서도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를 두고 박용진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당헌 80조 개정에도 결연히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찻대기 정당의 후신보다도 못한 당헌을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3위인 강훈식 후보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료를 찍어 눌러봐서 그걸로 덕을 본다면 그런 민주당이 우리의 민주당이고 우리의 미래여야 합니까?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위와 3위인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조금 입장이 다른 발언을 하긴 하지만, 큰 격차로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견제를 위해서 조만간 단일화 관련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인천지역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은 내일 국회 주변에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하태경 의원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뛰어드는 레밍 같다며 이 대표를 해임하는 당원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의 부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정국위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집단 소송은 물론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당권 민주주의라든지 절차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국위에서 논의될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이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도 법원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막판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에 이어 이번엔 외고 폐지 방침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졸속이다, 불통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보단 숨는 쪽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난 뒤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요.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학제 개편.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은 연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취임 전 우려된 전문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국 지난 4일 기자회견장에서 질의응답도 안 받고 자리를 뜬 박 장관은 이후 공개 행보를 멈췄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강제로 이수하시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질문 하나 들어왔다고 합격 질문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는 9일 국회 교육위 출석 외엔 언론과 마주치는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교육부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공개 일정을 잡고 소통하실 예정입니다.
국회 출석 준비와 각종 현안의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할 업무가 많아 공개 일정을 줄인 것이지 일부러 취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교육부 정책에 반발해 박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 중이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비판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 출석하는 박 장관이 논란의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늘 온라인에 내가 IS 전사인데 잠실 종합운동장에 폭탄을 3번 터뜨리겠다는 글이 올라와 야구팬들과 선수단 등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운동장 곳곳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폭탄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요. 글을 올린 건 한 20대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20분쯤 경찰 특공대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출동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폭탄 테러 예고글 때문입니다. 당시 경기장에는 LG 트윈스 야구 선수단 관계자와 경기장을 둘러보던 야구팬, 곧 열릴 전기차 행사 준비 작업자 등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그라운드 투어 테러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수색해야 된다고, 대피해야 되고, 그래야 돼, 취소된다고.
테러 예고글 작성자는 자신을 이슬람 국가 IS 전사라며 오늘 오전에 세 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탄을 설치해 거기를 그냥 전부 다 날아가게 내려왔어.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요. 그게 인근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오전 11시 13분쯤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오후에는 예정된 야구 경기도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허위 신고로 판정이 났고 고양시에서 폭탄 설치 허위 신고자를 검거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경찰은 허위 글을 쓴 20대 남성을 찾아내 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석상 어떻게 차리나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채소, 과일, 고기는 물론이고 식용유에 밀가루까지 거의 모든 게 1년 전보다 껑충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 낮춰주겠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죠. 황예린 기자입니다.
자고 일어나며 오르는 밥상 물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생각에 서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염두가 안 해서 들어 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졌죠. 과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조소밥상에 무조건 뭐 올려야 되겠는데.
제사상에 놓고 그런 거 사는데 두 개 살까 하나 사고 지금도 여기 봤는데 너무 차이 나가. 작년에 비하면 너무 그냥 물가가 뛰고.
추석상에 오를 품목들 가격은 대부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7.1%를 기록했습니다. 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25.9% 올랐는데 배추는 70%, 무는 50%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가격이 조금 내려진 과일도 있었지만 양파나 마늘, 감자는 10에서 40%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는 24.7%, 닭고기는 19% 올랐고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도 1년 전보다 8%나 올랐습니다. 전부 칠 때 꼭 필요한 식용유 값은 55.6% 뛰어올랐고 밀가루와 부침가루 가격도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 수입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입 축산물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서둘러 추석을 대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요즘 서울에서 한밤에 택시 잡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죠.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택시 대란이란 말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달째인데 이번엔 나아질까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데요. 저희가 서울 택시 다 어디에 있나 분석해보니 자정이 되면 절반가량이 경기도에 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현 기자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잡지 못하는 이유, 제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47%입니다. 택시 수요가 많이 몰리는 시각인 밤 12시.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때 배차 가능한 서울 택시 중 절반가량인 47%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택시 입장에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이왕이면 장거리 손님을 받겠다며 경기도에 가 있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배차 가능한 서울 택시가 서울에 있는 비율은요. 저녁 8시부터 줄어들어서요. 자정엔 가장 적어 절반가량만 되는 겁니다.
장거리를 뛰면 돈을 갖다 벌리는 자 많이 벌리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구에서 저 988로 가면 1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려올 때 10대 중에 9대가 빈차로 내려와요. 근데 종로에서 수원 영통으로 가면 5만 원이 나와요.
게다가 운전기사 고령화로 운행 택시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택시기사 평균 연령을 해외와 비교해봤더니요. 미국, 영국과는 40대로 이 차이가 컸고요. 옆 나라 일본보다도 더 높아서요. 우리나라의 택시기사 평균 나이는 62.3세. 서울만 보면 63.5세로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밤눈이 안 좋으니까 일찍 들어가는 편이 많죠.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밤에?
제일 어려운 상황이 화장실이죠. 해결할 방법이 잘 없어요.
택시기사 고령화는 노동시간 대비 적은 수익 때문입니다.
지금 10시간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해야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맞지. 저 같은 경우는 14시간, 15시간씩 합니다. 한 200에서 250 정도.
네, 코로나 유행도 한몫했습니다. 택시 수요가 줄면서 택시기사 이탈은 더 가속화됐는데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약 2년 반 만에 3만 명 가까이 떠났습니다. 대부분 법인 택시 기사들이 줄면서 서울의 법인 택시 가동률은 올해 1분기 기준 32.5%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심야에 부족한 택시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요금을 더 받는 탄력 요금제나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폐지 등이 검토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게 임시는 뭐 효과 있을런가 몰라도 조금 시간이 되다 보면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에 지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또 쉬는 분도 있어요.
아예 택시 요금 자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택시 요금, 임금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젊은 층은 물론이고 이 진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배달업이나 택배업이 훨씬 더 노동 강도는 크지만 수익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혹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일종의 지방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죠.
평균 택시 요금도 해외와 비교하면 20분 주행 시 우리나라 택시 평균 요금은 $7.44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일본에 비해선 약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바닥 수준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택시기사들은 약 15.2%만 직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기준 심야에 부족한 4천 대 넘는 택시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될 때마다 극우단체들이 몰려와 방해하고 협박을 계속해왔죠. 이번에도 교토에서 소녀상 전시가 열리자 극우단체들이 큰 차를 타고 몰려와 확성기에 대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여서 정상적인 전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직접 다녀온 김현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구구단체 소속의 대형 버스가 지나갑니다. 차량 위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일본 구구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교토 전시회장을 둘러싸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소녀상 전시회가 열리는 일본 교토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넘어갈 만큼 고성으로 일본 구구단체들이 방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길을 막고 극우단체의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차량 10여 대를 동원한 고성 시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교토 전시는 사전 예약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사전 예약표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은 700명에 이릅니다. 처음 소녀상 전시를 봤다는 한 일본 관객은 한국의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시 주최 측은 일본 구구단체의 방해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평화의 소녀가 ここまでの 공격을 受ける ということは 本当に 理不尽な 것ですし
구구단체의 협박과 방해에도 소녀상 전시는 계속됩니다. 이달 말엔 나고야시에서, 다음 달엔 고베시에서 관람객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교토에서 JTBC 김현입니다.
제주도 수족관에 17년 동안 갇혀 지낸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우리 바다에서 희귀고래가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일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범고래 여러 마리가 물 밖으로 몸을 내밉니다. 온몸이 검고 돌고래처럼 생겼습니다. 수를 세어보니 250마리가 넘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발견된 건 17년 만입니다. 고래의 몸이 버스보다도 깁니다. 잠수할 때 꼬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향고래입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향고래의 몸 전체를 촬영한 건 처음입니다. 올봄 동해에서 8종 2,300마리에 가까운 고래가 발견됐습니다. 그중에 흑범고래와 향고래도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발견되던 희귀고래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해양 생태나 다양한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지금 정보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모두 13종입니다. 해양보호생물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잡히는 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쳐놓은 그물에 걸리거나 수심이 얕은 해변에서 못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이 1년에 1,000건이 넘습니다.
서식지를 이제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뭐 어구에 혼액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혼액류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고요.
일부 고래만 보호종으로 지정되다 보니 혼액된 고래 상당수가 식용으로 팔려갑니다. 태경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만 고래류 80마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종인 고래는 폭등고래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20마리 넘는 밍크고래 마리당 수천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정부는 큰 돌고래와 낫돌고래, 참돌고래와 밍크고래 등 네 종을 추가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밍크고래의 경우는 일부 지역에 반발이 있어서 보호종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제주와 방콕을 오가는 비행기가 다시 뜨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온 태국인 50여 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주도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한 걸로 의심되는데요. 이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제주항공은 제주에서 방콕 직항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흘간 제주항공으로 국내에 도착한 태국인은 697명이었습니다. 그중 417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입국한 280명 중에 55명이 관광 도중에 돌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 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이탈자 검거반은 태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도 입국이 쉬운 제주도를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 지역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일에도 제주항공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는 제주도를 전자여행 허가 제도 적용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계에선 이렇게 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영화 제목에 빗대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헤어질 결심인 걸까요?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가장 유명하죠.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자, 홍준표 시장 이 대표를 향해서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래로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또 어제는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분탕질에 불과하다.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 시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간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거나 비판을 받을 때 홍 시장이 이 대표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면서 지역 방문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홍 시장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대표가 전화 왔을 때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어?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을 돌아보면 홍 시장은 이 대표를 영특하고 살이 분명한 청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이 대표 탄핵 여론을 묻는 질문에는 이준석 내치면 대선은 집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나왔을 때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대표는 당의 제일 어른이라면서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건 그때고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징계 직후부터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법적 대응은 하지 말라고 해왔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하면서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상황이죠. 홍 시장 자중하라고 그렇게도 말했건만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한 건 크나큰 잘못.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라는 게 또 시시각각 변하는 법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나홀로 비명. 네, 여기서 비명은 친 이재명계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을 뜻하는데요. 앞에서 전해드렸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어대명에서 확대명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흐름이니까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 뜻이죠. 이에 맞춰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확실한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 어제 첫날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당선권인 5위까지 친명계 의원 4명이 포진을 했죠.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그리고 서영교 의원 그리고 나홀로 비명 고민정 의원이 22.5% 득표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은 첫 연설을 본인에 대한 악플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박쥐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고민정 의원 낙선운동하면 저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사악한 논리 역겹다.
자, 왜 갑자기 악플을 꺼냈을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은 서로를 존경하십니까? 그리고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가르기를 하지 말자면서 이렇게 동지라는 단어를 꺼내든 건 친명 후보들에 맞선 틈새 전략으로 봐야 할 겁니다. 고 의원 첫날 결과를 놓고 교차 투표가 작동된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투표는 이재명 의원에게 하고 최고위원 투표는 반대로 했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또 다양한 구성의 지도부를 바라는 당원들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초반이니까요. 나홀로 비명이 될 것인가 절반은 비명이 될 것인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요즘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남기죠. 특히 그리울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남기려 하는데 요즘은 직접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남긴 영상 자서전 고혜진 기자가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전에 사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내가 이놈아 내가 살은 얘기를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을 쓸 거다.
하지만 유명인이 아닌 이상 몇 권은커녕 한 장도 남지 않은 이야기들.
내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집할 수가 없었어요.
아쉬움은 남은 이들의 몫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영상 남겨놨으면 제가 두고 보겠지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친구에서
하지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부터 민망합니다. 울산의 한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상자서전 수업 시간. 스마트폰 자체가 익숙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영상 제작은 큰 도전입니다.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는가 하면 화면에 비해 큰 사진에 들쭉날쭉한 배경음악까지 모든 게 서투르지만 교사들은 물론 자식들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어른들이나 아빠, 엄마는 이제 그런 영상을 남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오늘 가르쳤던 걸 다음날 실제로 해오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놀랍죠.
결국 완성에는 영상 자서전을 상영하는 날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우리 조상철 선생님이 집에 매번 오셔갖고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학교 보내자고. 아버지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걸 못했는지.
처음 남편을 만나고 한 달 후인 2월 23일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나라 전체가 격동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던 세대. 낯선 곳에 떨어진 시간 여행자 같은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400년 전에 단면선을 타고 그대로 미래로 날아온 그런 기분이랄까.
고생과 고난만 이어진 줄 알았는데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 빛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반항과 투쟁도 하고 연애도 하던 열정적인 청춘이었고 자랑할 만한 성취도 거뒀습니다.
내가 59살 먹던 2013년 해보고 싶던 수능 시험을 쳤어요.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재능기부, 노력봉사 이렇게 하고 오면 가슴이 참 뿌듯하고
회사와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의 보람과 기쁨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 옛 추 추억 또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반추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도 할 수 있다.
백신시대로 보면 3분의 2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가족에겐 큰 선물이 됐습니다.
좀 더 아빠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이제 다 감내를 했었다는 사실이 너무 측은하고 어린 우리 아빠를 좀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JTBC 구혜진입니다.
1년 만에 다시 국내 무대로 복귀하는 배구 황제 김연경. 오늘은 감독으로 코트에 나섰습니다. 시즌 개막 약 일주일을 앞두고 배구 꿈나무들을 이끌고 온 배구 교실을 연 건데요. 승부를 떠나서 즐거운 배구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정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구 황제가 체육관에 등장합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김연경의 고향 안산에 초등학생 배구 꿈나무들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연경과 함께 공을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입니다.
그냥 월드클래스 선수랑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고 운동 잘하시고 저도 김연경 선수 따라서 똑같이 운동 배구하고 싶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함께 팀을 나누어 감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A팀!
어설픈 실수에 웃음이 터지지만 오고 가는 랠리는 저절로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열정만큼은 프로 경기 못지않습니다. 지난달 국내 무대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던 김연경.
배구에 관련된 일들, 뭔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지도자의 길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유소년 배구를 비롯해 김연경은 오랫동안 배구의 저변을 늘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루 짧은 특별 수업에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건 배구를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줬던 선수들이 지금 프로에서 저와 함께 뛰고 있고 하루빨리 정말 유소년들이 더 많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즐겁게 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김연경은 오는 13일 개막전 한국생명대 IBK 기업은행 경기에 나서 국내 복귀 경기를 치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새벽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개막전이 열렸는데요. 손흥민은 역전골을 도우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울버햄프턴의 황희찬도 질세라 시즌 첫 경기 첫 골을 도왔는데 스포츠 소식 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골대 쪽으로 빠르게 찬 손흥민의 그림 같은 크로스.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머리를 갖다 대 골망을 뒤흔듭니다. 손흥민과 에릭 다이어는 힘차게 서로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가 3년 만에 넣은 골입니다. 1대1로 맞서던 전반 31분, 역전골은 손흥민의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반 45분에는 수비수를 2명이나 제치고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아쉽게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 두 골을 추가하며 사우샘프턴에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에서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11점을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황희찬이 헤딩으로 떨어뜨린 공. 골문 정면에 있던 포덴세가 발리슛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터진 골을 놓은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골대 앞 왼발 슈팅은 골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85분을 뛰었습니다. 팀은 2대1로 역전패했지만 원톱 황희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에서 8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5도로 예상되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버린